네, 7월 마지막 주 과학하고 앉아있네. 물리학자들, 코로나가 무서운 기세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사실에 대한 움직일 수 없는 증거로 오늘 김현철 교수님이 저희와 물리적 거리를 두고 네. 저 멀리 인천에서 망 안에서 저희와 네.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얼핏 그 되게 순수문학의 거두이신 것 같죠?
네. 왜 이유가 뭘까요? 옆에 계실 땐 그 정도는 아닌데 저 네. 안에 계시니까 되게 시인처럼 보이는 느낌.
진짜 오, 시인 느낌 난다.
아, 네네.
네. 이게 코로나에 걸려서 헬스케져서 그래요.
아, 네. 지금 상태는 지금 어떠신가요?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기침도 좀 많이 잦들고요.
네. 네, 네, 다행입니다.
내일 모레까지 저기 자가격리를 해야 되니까. 네. 네. 금방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벨 문학상의 후보로 오른 강력의 탄생 로맨스 소설이라고 들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아 강하게 서로 이끌리는.
아 네네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그 사랑 트릴로지, 네. 사랑의 물리학 트릴로지 두 번째 시간을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이렇게 멀리서라도 네. 부탁드리고요. 네, 네. 오정근 박사님 평소처럼 네. 건강한 상태로.
네, 안녕하세요. 네, 오정근입니다. 네.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용 기자님.
네, 반갑습니다.
네, 좀처럼 네. 병에 걸리지 않는.
그러니까 코로나가 비켜가고 있죠.
슈퍼 면역자.
네, 네,
네, 그러죠. 오정근 박사님은 진짜 약간 게임 스트리머 같았는데 이렇게 화면에 있을 때.
아, 그래요?
네. 이 사람 화면에 들어가면 왜 다른 사람처럼 느껴질까요?
그러니까 약간 스트리머 같은 느낌이었는데 네. 아 진짜 그 시인이십니다 진짜. 네.
그 올 여름에 그 BA5, BA2 이런 네. 오미크론 하위 변이 때문에 확진자가 좀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오늘 방송 준비를 하려고 그 변이별로 감염자 숫자 데이터를 좀 찾아보고 봤는데 이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좀 정확히 데이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질병청을 좀 뒤져봤는데도
아마 수집은 하고 있겠죠. 근데 뭐 공개를
네, 발표를 안 하고 뭐 그런 게 아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온라인에 코로나 라이브라는 그 서비스는 종료가 됐는데 네네. 코로나 보드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 보시면은 일별 집계는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네, 근데 네네네. 이 우세종 네. 데이터 공개를
근데 이게 이제 제가 듣기로는 지금 BA5에도 오미크론의 하위 변형이라고 해서 오미크론으로 그냥 퉁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미국 질병관리청을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BA5가 검출률 한 78% 정도 돼서 우세종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고 이게 지금 뭐가 문제가 되냐면 그 오미크론 하위 변이 BA 그러니까 2.75 네. 이게 네. 지금 켄타우로스 변이라고 네. 해서 이게 지금 이전에 오미크론을 알았던 사람들도 다시 걸리는 그렇죠. 종류의 네. 변이여서 이걸 좀 되게 긴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 면역 회피 특성과 전파력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변이가 인도 같은 경우에 좀 우세종이어서 이게 지금 얼마나 퍼지는지 되게 긴장해서 추적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두 명이 걸렸는데 문제는 이 두 분이 해외에 여행 네네. 이력이 없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역 감염 어느 정도 진행이 됐다고 보는 것 같고요. 네. 어쨌든 지금까지 이제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 이제 재유행을 예상한 전문가들의 예상을 좀 상회하는 면이 있어서 네. 이제 이미 동시 유행이 진행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왜냐면 두 분이 됐는데 그 이 두 분이 해외 안 나갔는데 지역의 어딘가에서 감염이 됐을 텐데 이거 좀 추적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뭐 무증상으로 계속 네네. 계시면 전파는 되고 있다고 뭐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게 봐야겠죠. 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도 우리들도 좀 다시 너무 싫지만 네. 네 긴장을 좀 하고 거리두기에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 생각엔 한번 큰 경험이 있으니까 네. 격리를 하면 아 이번에는 뭘 해봐야지라는 거를 이제 준비를 할 수 있는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무슨 말이죠?
모르겠어요, 저도.
난해하네요.
아 이게 지금 한번 격리를 겪은 자의 그렇죠. 여유 같은 건가요?
난해합니다.
그렇죠. 네. 한번 겪 이제 걸려 보면
그러니까 걸려 보면 자신감이 생겨요. 예. 아, 또 걸려도 되겠다.
그렇죠. 아 진짜요?
그리고 과학은 아니지만 MBTI 성향상 I 타입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저 같이 있는 거.
아 무슨 말이에요? 왜?
저는 좋았어요.
아 그래요?
네. 아 진짜.
A형이나 뭐 혈액형별.
예, E 타입 이제 외향적인 성향들은 네. 집에 있는 걸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왜냐하면 저희 연구소에 계셨던 한 분이 이제 그 마라톤을 하시는 분이고 항상 나가서 뛰시는 분인데 걸린 건 아닌데 해외 출장 해외 출장 이후에 이제 격리를 해야 되는데 못 견디시더라고요.
못 견디죠.
네, 근데 저는 굉장히 즐거웠어요. 네.
아, 뭐 하셨어요 집에서?
딱 아무것도 안 해도 즐거웠어요. 아, 지금
정말 박사님 뭐 네. 주로 어떻게 시간 보내고 계세요?
한 번 아픈 건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지난 한 몇 년 동안 쉬어본 적이 없는데. 아, 하루에 잠을 세 번씩 자보긴 처음이에요.
아, 정말 방역에 도움 안 되는 두 분을 모시고 네, 오늘 불약자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 누차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저는 뭐 인류에게 도움이 된다면 제 피나 네, 항체를 제공해드릴 여지. 아니 왜냐하면 제가 같이 그 확진자랑 밥을 먹었는데 괜찮은 이후에 상당한 자신감을 좀 획득한 상태이긴 합니다. 네. 네 물론 그건 다 맞긴 했고요.
지금 아예 그냥 짐을 싸시고 네. 도장 깨기 한번 다니시는 전국 그 바람의 파이터처럼.
아 실제로 그 영국의 슈퍼 네. 면역자로 확인된 그분은 네. 그 걸린 분의 그 이제. 코에서 그러니까 네, 점막해서 코에다 네. 집어넣어도 안 걸리는
그러니까요. 거지. 그게 바람의 파이터잖아요.
아 그렇게까지 적극적.
그럴 이유까지 있나 싶긴 하지만.
네네 네, 그렇게까지 네. 할 건 아니지만, 네 아무튼 오늘 오프닝으로 하려고 했던 얘기는 그 런던이 40도 찍었잖아요.
아, 진짜요?
근데 이게 그 유럽의 기후학자들이 예측한 시나리오에 의하면 런던이 40도 찍는 시점이 오긴 올 텐데 2050년쯤에 올 거라는 예측이 있었대요. 근데 이제 이게 생각보다 한 30년 정도 빨리 그쵸. 와서
영국은 얼마나 더워요? 우리나라보다 더워요? 여름이?
아니 원래 안 덥죠.
에어컨이 거의 없어요.
아 그래요?
네네, 지금 유럽 전 지역이 지금 37도, 39도 뭐 이러고 있는데
오늘 특히 스페인처럼 여름이 원래 좀 더운 데들은 그 오늘 제가 아침에 본 뉴스 중에 하나는 활주로가 녹아서 비행기가 못 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니까
활주로를 뭐 다른 걸로 만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사진 떠 넘어가니까
헨델과 그레텔 모양 이런 거 아니에요?
개미를 밖에 내놨더니 개미가 그냥 타 죽고
아 진짜요?
네, 굉장히 심한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뭐 우리가 좋아 코로나도 마찬가지고 기후 변화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좋아하던 과거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생각하면 우울해지기 때문에 생각 오래 안 하는 게 문제가 있죠. 어쨌든 사회에는 별로 좋은 소식이 없는데 뭐 이럴수록 과학에는 좀 재밌는 얘기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싶습니다.
과학하고 앉아있네요. 들으시면 네네,
들으시면
넷플릭스에 네. 그 론 룩업인가 그런 영화 있었잖아요.
아, 네, 네, 그렇죠.
그 소행성이 지구와 이제 충돌하는 걸 이제 그 아무리 알려도 사람들이 믿지 않잖아요. 네. 근데 기후도 기후 변화도 똑같은 것 같아요. 이게 그렇죠. 아무리 과학자들이 얘기해도 이게 피부에 안 와닿아서 그런지 아니면 무서워서 그런지 그 무시하잖아요. 근데 그렇죠. 조금 이제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근데 이게 제가 들은 얘기로는. 한국에서 오히려 기후 변화를 좀 둔감하게 느끼는다고 네. 하는데 유럽이나 다른 나라보다 네. 그 이유가 K웨더라고 웨더도 한국은 뭐 여름에 35도, 원래... 겨울에 영하 20도, 뭐 50도는 그냥 왔다 갔다 하니까
그렇죠. 아, 강하게 크고 있어요. 네, 뭐
어차피 혹독하게 크고 있으니까
어차피 한계를 벗어난 더위를 늘 느끼고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한계에서 조금... 벗어난 데서 몇 도 더 올라가봤자
그렇죠. 그거 네. 별로 못 느끼는 게 네. 실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상시 기온이 비슷했던 곳들은 그걸 심각하게 그러네. 느끼고 있다고.
살기 좋았던 약한 것들이 나약한 지방이군요.
네, 네, 이럴수록 저희는 뭐 재미있는 과학 얘기 계속 네.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아 오늘도 과학하고 앉아 있는 물리학자들 재미있는 이야기로 꽉 채워왔습니다.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 전에 다시 돌아온 소중한 광고주님 시험에 강한 수학 솔루션 메스홀딩에서 전하는 말씀 먼저 듣고 계속하겠습니다. 메스홀릭 홀릭 수학이 좋아 메스홀릭 홀릭 겁나지 공부의 모든 것 메스홀릭 허준희 교수님의 필지사항 수상으로 어느 때보다도 전 국민의 수학에 대한 관심이 높은 이때 메스홀릭이 다시 돌아와 주셨습니다. 근데 네. 좋아하는 TV 시리즈의 새 시즌 소식보다 더 반가운 광고주님의 컴백을 알리면서 오늘은 수학 점수를 올릴 수밖에 없는 시스템 메스홀릭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거 하면 필지상도 탈 수 있나요?
사실 제가 지금 광고주 편을 엄청 들고 싶긴 한데
네.
차마 그렇게 말은 못하겠고요.
네네.
사실 이 메소홀릭 시스템의 탁월한 점은 뭐 수학적 깨달음이나 수학이 주는 뭐 진지한 철학적인 성찰, 뭐 밀레니엄 난제를 풀 수 있는 생각의 전환 뭐 이런 걸 가능하게 해주는 건 아니고 일단 내신이건 모의고사건 점수를 잘 나오게 해준다 이런 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난 텀에 광고 계속 들으셨던 분들은 어떤 시스템인지 아시겠지만 일단 간단히 좀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네.
일단은 메소홀릭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생의 현재 수준을 진단을 하고 그다음에 개별 맞춤 목표를 설정을 하고 설정된 목표에 따라서 학습을 진행한 다음에 결과를 분석을 하고
네.
학생들이 정확히 어떤 유형을 모르는지 왜 모르는지 그리고 그렇죠. 모르는 유형을 배우고 마스터하는 학습 방법까지 제공하는 그런 종류의 학습 관리 시스템이었죠.
네. 이게 현실적인 목표를 정해준다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고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그러니까 그 코로나 이후에 이 학습 격차 벌어진다 뭐 이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어떤 애들 학원 정말 열심히 다녀가지고 선행학습도 하고 이런 애들도 있는 반면에 아예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학교 수업만 듣는 애들 그나마 못 따라가는 애들 정말 그렇지. 다양한데 그냥 수업만 들어가지고는 내가 어느 수준인지 나 자신이 모르잖아요. 이걸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잡아준다는 게 이게 이런 식으로 되면 수학 포기하는 거 되게 쉽거든요.
맞아요. 사실 우리 때도 마찬가지죠.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어느 시점에서 수학을 놔버리면 그냥 대량으로 수포자들을 양산하는 시스템으로 좀 갈 수밖에 없는 면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 제가 그 광고주들이랑 미팅하면서 들은 얘기인데 그 요즘 학생들은 수학 학원만 3개씩 다니는 애들이 있대요. 수학 학원만 3개. 그래서 저는 3개를 학원이 다 지금 다닌다. 3개씩 학원 다닌다 그래서
네.
학원 뭐 영어 수학 뭐 이렇게 하나 했더니 수학만 세 개를 다니는데 예를 들어 뭐 선행 학원, 내신 학원, 자기 주도 학원 뭐 이게 뭐 하는 건가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그 얘기 듣고 무슨 그렇게나 될까 하고 찾아봤더니 전국에 수학 학원이 8만 개 등록된 것만
네.
공부방 이런 거 빼고 8만 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쵸.
근데 이게 약간 좀
네.
수능 성패가 수학에서 좌우된다 좀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있죠. 네, 그러면 네. 있죠.
이 광고를 진행을 하면서 메소홀릭 서비스를 좀 꼼꼼하게 보게 됐는데 일단은 좀 디테일한 측면에서 개별 학원들이 좀 다 소화할 수 없는 기능들을 좀 굉장히 많이 제공을 하고 있고
네.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학생들이 직접 서비스를 이용을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올해 말에 뭐 B2C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기는 하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은 기존의 아이들을 이렇게 좀 잘 가르치고 있는 학원에서 이 시스템을 활용을 하면 굉장히 시너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아무리 내가 그 애들을 좋아하고 진짜 애들 성적을 밤새도록 분석을 해도 일단 다른 애들은 얼마나 잘하는지를 모르고 그러니까 우리 애 이거 잘하는 것 같은데 라고 했는데 다른 애들을 보다 잘하는 건지 또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수많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인공지능을 이길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종류의 일들은 인간이 인공지능한테 그냥 안 되는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인공지능까지
택도 없는 거 있잖아요.
인공지능까지 안 돼도 그냥
기계
예,
뭐 이런
기계
거.
이런 거 예. 무슨 유리병에 병막에 끼우는 기계보다 내가 더 잘할 수 없잖아요.
아, 그런 거죠. 그런
네.
거죠. 네. 그러니까 수학 공부를 한다. 그러니까 수학 성적이 좋다라는 거는 일단 문제를 푸는 거잖아요. 수학 공부를 한다는 거는.
아, 그렇죠.
생각해보면 네. 그런 걸 수학 공부를 한다는 거고 그러니까 수학 성적이 좋다는 거는 다양한 유형의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좋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아, 그렇죠. 네. 일단 거기에서 이제 벗어나면
네,
완전히
네.
완전히 벗어나가지고 또 다른 능력을 가지면 필지상을 또 탈 수
아,
있는
그렇죠.
거지만
네, 네.
거기에서 일단... 벗어나지 않는 대부분의 인간에게
네, 그렇습니다.
수학이랑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메소홀릭 시스템이 뭐 시험에 강하다고 얘기를 하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빅데이터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한 유형 분석 프로그램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뭐 학기별로 뭐 700여 개의 유형, 뭐 난이도별로는 6단계로 세분화가 돼 있어서 이제 학생 수준에 맞는 난이도 문제들을 제공을 할 수 있으니까
네.
뭐 이제 학생들을 파악을 하고 뭐 경험 바탕으로 적절한 문제들을 제공하는 거 이런 거는 기존의 학원 선생님들이 하실 수 있는 일이지만
네.
이 정도의 분량으로
그렇죠.
계속해서 문제들을 제공하고 하는 거는 인간의 능력을 벗어나는 면이 있는 거죠.
사실 이게 이른바 학군 좋은데 찾아가는 이유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서 우리 애가 예를 들어 공부를 잘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우리 동네에서 잘하는 게 진짜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수능에서도 잘 할 수 있는 거야라는 건 사실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하는 애들 사이에 데려다 놔도 잘하는 건지를 모르는데 이런 정보는 파악하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직 B2C는 없다고 하죠?
네, 네, 네.
그러니까 B2C 서비스는 아직 안 되고 있다고 하셨으니까. 이게 학원 같은 데서 이 메스홀릭 솔루션을 사용하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간 이런 정보가 제공이 되면 학원에서 그런 걸 보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다, 우리 아이 학업 수준이 어떻다, 진도가 어떻다, 이런 것도 문자, 카카오톡 이런 걸로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 저희가 지난번에 광고를 진행을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 애는 이미 학원을 다니고 있지만 이 시스템을 한번 써보고 싶다, 혹은 지방의 중소도시여서 이 시스템을 쓰는 학원이 주변에 없다, 뭐 이런 경우에 무슨 방법이 없겠냐 이런 질문하신 분들이 있었는데, 일단 현재는 이 시스템이 뭐 B2C로 서비스가 되고 있지 않은 상태여서요. 지금 학부모님들은 약간 집중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메스홀릭 본사에서 과학하고 앉아있는 팟캐스트 청취자들 20분을 대상으로 여름방학 동안 이 시스템을 체험해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린다고 합니다. 저희 웹사이트와 팟빵의 신청 링크 보실 수 있는데요. 링크를 통해 신청하시면 중학생 15분, 고등학생 5분에게 무료로 메스홀릭의 수학 시스템을 사용해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요. 저희 신청 링크에 간단하게 신청하시는 사연, 뭐 우리 동네에는 뭐 이런 학원이 없어요, 뭐 우리 애는 수학을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사연들을 간단하게 쓰시면 20분 뽑아서 연락드리도록 할게요. 저희가 그 방학 동안 좀 진행해서 2학기 첫 시험 잘 치르게 하겠다며 저희 광고 진행도 조금 서둘러서 진행을 했었고요. 네. 부모님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웹사이트 sciencepeople.co.kr이나 팟빵 게시판에 신청 링크 달아놓겠습니다. 확인하시고 8월 10일까지 신청 부탁드릴게요. 시험을 잘 보게 해주는 수학학습 관리 솔루션 메스홀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과학과 사람들. 네, 오늘 오정근 박사님은 어떤 얘기 준비해 오셨습니까? 사실 우리 알고 있죠. 저희 충격적인 네. 썸네일에 네. 인도 댄스를 추고 계신 두 분의 썸네일을 보고 들어오셨을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이제 무뚜, 춤추는 무뚜.
아, 그 진짜 옛날 영화.
네, 옛날 영화인데 그때 이제 충격을 받고 이게 뭐지? 이랬다가 알게 모르게 중독되는.
아, 그렇죠.
네,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아, 그래요? 아,
네, 잘 찾아보기가 쉽지 않고 이제 접하기가 어려웠었는데 네. 최근에 이제 넷플릭스 같은 이런 OTT들 때문에 세계 영화들을 이제 접하면서 인도 영화를 볼 기회들을 많이 갖게 되죠. 그래서 최근에 개봉했던 뭐 유명한 RRR이라고 하는 네. 그 영화를 보면서 다시 한번 이제 이게 뭐지? 그러다가 이 안의 물리학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네.
그 마음을 이해해요.
네. 뭐라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 그 마음.
네네. 그러니까 세상에 이렇게 재밌는 게 있나라는 그쵸. 느낌이 들면서 네. 약간 막 이래도 되나 막 일단 뭔가 되게 모르겠어요. 그냥 너무 그러니까, 좋아 근데. 그러니까
저한테는 어떤 그쵸. 느낌이냐면 네네. 음식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첫 숟가락 딱 먹었을 때 이렇게 맛있어? 라고 했는데 두 숟가락부터 질리는 그런 음식 있잖아요.
아 진짜요? 그런 느낌 있어요? 저는 하나도 안 질렸는데요 끝까지.
근데 이게 오해하시는 게 이제 네. 그런 뭐 춤추는 무드나 이렇게 때 군무나 때창들이 나오는 영화들을 많이 생각하시는데 의외로 또 그렇지 않은 인도 영화들이 많아요.
그렇죠.
뭐 아미르칸의 영화 같은 경우는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 딸아이랑 같이 보기도 하고 네. 메시지들을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사회적 메시지, 철학적 메시지들을 담는 영화들도 있는데 저는 이제 그 영화들도 좋아하지만 언유주얼한 영화들을 더 정감이 가는.
아, 네.
네. 그래서 이런 걸 보다 보면 이제 야 이게 뭐 과학적으로 말이 돼? 네. 야,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그런 관점에서 이제 영화 몇 개를 좀 알아보자. 네. 이런 주제를 좀 선정을 해봤는데
물리학하고 이런 영화들을 짬뽕시킨다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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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RRR은 봤는데 네. 그 이게 인도 영화가 그렇잖아요. 보통 인도 영화는 다른 영화들하고 비교했을 때 영화 길잖아요. 한 3시간.
그렇죠.
이게 2시간, 3시간. 보통 3시간짜리인데 3시간 안에 모든 장르를 다 담잖아요.
그렇죠. 아,
스릴러,
그렇죠.
뭐, 로망스, 에로틱, 뮤지컬 다 담아내잖아요. 그리고는 웃다가 보면 끝나요.
그렇죠. 네. 그렇죠.
뭐, 이번 RRR도 그렇더라고요. 솔직히 RRR의 그 전체 흐르는 거는 약간 인도 국뽕?
그렇죠.
그렇죠.
그당 식민지 당시에 영국군을 뭐 정말 시원하게 처리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 저기 한 번에 두 명씩 날리는 게 아니라 한번 다 휘두르면 10명, 20명이 날아가 그러니까.
네.
그런데 이게 워낙 만화 같아가지고 네. 국뽕임에도 샴푸하고 쿠폰 같은 냄새가 안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약간 윤봉길 하고 안중근 하고 친구를 먹고 네. 일본군을 무찌르는 것 같은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 그렇구나.
물론 그러니까 말하자면
좀 다르다면 근육질이죠. 근육질 안중근, 저 안중근과
안중근. 네, 물론 이제 윤봉길. 그분들이 실제로 같이 만났을 리도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윤봉길하고 안중근 예를 들면 그 두 분이 같은 시대를 살지도 않았잖아요. 네. 이 두 분도 실제로 활동한 시대가 살짝 다른데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 인물에서 좀 약간 아이디어를 가져왔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렇죠. 그 중에 한 분은 실제로 뭐 그런 소수민족 광산 투쟁을 했던 독립운동가에서 아이디어를 가지고 오고 네. 뭐 한 분은 뭐 경찰서 습격 같은 거 하던 네. 뭐 독립운동가였는데 거기서 아이디어를 가져온 거지만 네. 실제로 그런 일을 하진 않았다.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물리학하고
아,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네.
근데 사실은 이 영화적으로 뭐 그런 액션이나 이런 걸 보면 사실 네. 소림축구랑 비교해 보면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과연 그 상상력의 범위가 물리 법칙과 얼마나 맞닿아 있느냐 이게 네. 이제 사실은 오늘의 주제 질문이고요.
네. 네. 네,
그거를 한번 그냥 살펴보면 뭐 심각하게 논문을 쓰자는 얘기는 아니니까
네. 네. 네,
살펴보자 이게 이제 오늘의 주제고요. 그래서 제목을 Physics in Bollywood Cinematic Universe 이렇게 잡았고 일단 1탄으로 두 편을 준비했는데
아 제가 이 얘기 약간 해야 되는데 뭐냐면 이게 사실 발리우드 영화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거 발리우드 영화가 아닙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네. 발리우드 영화를 약간 인도 영화를 통칭하는 뜻으로 좀 사용을 하고 있는데
아.
실제로 발리우드 영화라고 하면 그 뭄바이 지역을 중심으로 그렇죠. 하는 힌디어로 그렇죠. 제작되는 영화를 말을 하고요.
원래 봄베이 했기 때문에 비죠.
네네. 그리고 이 아라라리나 지금 뭐 그 저기 바우발디 같은 영화는 원래 텔루구어로 만들어졌고
아, 그 지역 언어?
네네.
아.
그 텔루구 지방을 중심으로 하는 영화 산업은 또 그 톨리우드 시네마라고 네, 따로 맞아요. 부르는 말이 있거든요.
아. 네,
그래서 이제 이 영화들의 감독이 라자몰리 감독이 지금 톨리우드 시네마의 전성기를 이끌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영화 보면은 이제 살짝 쓸 때 입이 안 맞아요.
아.
그렇죠. 그 이게 지금 이제 인도에서 가장 많은 그 언어 사용
힌디어
예, 하는 군이 힌디어 사용군이기 때문에 힌디어로 나중에 후시 더빙을 한 거죠.
옛날 홍콩 영화 약간 그렇잖아요.
아 맞아요, 그치. 맞아요. 네, 네, 네. 그런 느낌인데 그래서 어쨌든 인도가 공식어만 한 20개 넘고 실제로 쓰는 언어가 막 100개 막 이렇게 되니까
네.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뭐 톨리우드, 몰리우드, 뭐 졸리우드 막 이렇게 네. 각각 언어별로 다른 영화 분위기를 좀 만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번에 그 이 라자몰리 감독 영화 이거 두 개 말고도 또 아마존에 보면 파리 나오는 영화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저것 보면서 약간 인도 영화 산업에 대해서 조금 알게 된 바가 있어서 어찌 여기서 또 얘기를 하게 됐네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이 영화를 본 사람들이 되게 많이 하는 얘기가 지금 그 이용 기자님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어마어마하긴 한데 개연성이 없다.
그렇죠.
뭐 말이 되냐, 뭐 속은 말이 되느냐 하는 생각 자체를 버려라.
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과학의 눈으로 냉정하게
아니, 냉정하진 않아요.
아, 냉정하지 않습니까?
네, 그냥 네. 한번 들여다 본 건데.
과학의 눈으로 들여다 보자.
왜냐하면 이제 이게 저는 인도 영화 특히 이제 바후발리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 할머니가 옛날 얘기 해주는 것 같다는 아, 생각을 그쵸. 했어요.
아, 진짜요?
예, 네, 그럼 할머니들이 이게 뭔가 이야기를 하실 때 네. 뭐 싸움 장면을 얘기하실 때 되게 과장해서도 하시고 그거 사실은 물리학이 안 들어 있는 이야기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화면으로 그냥 표현했을 뿐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물리를 하니까 이거 보다 보면 아 이게 진짜 가능한가? 라는 생각을 이제 간혹 드는데 뭐 그런 컨텐츠를 많이 하시기도 하셨지만 영화에서 그래서 이제 저는 인도 영화를 위주로 한번 요 사실들을 한번 들여다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그 아라랄이라고 하는 영화에 이거는 이제 이 장면도 저도 보다가 드는 생각인데 자, 이 장면 이거 근데 개봉 당시에도 세계적으로 논란이 많이 많았어요.
논란이 됐었던 장면.
이게 말이 되냐?
아 근데 사실 이게 지금 거의 맨 끝에 주인공들
각성. 이 정도면 1타 몇 킨 거예요?
아 그
1타
아, 저거 세지 않습니다. 박사님 셀 수가 없어요. 이미 앞에서 다 얘기들이 진행이 되고 네. 저쯤 되면 각성이 주인공들이 다 끝나서
그쵸.
저 정도 다 받아들여요.
아 그렇죠. 그렇군.
네. 근데 네. 왜냐하면 처음에는 이제 이걸 빌드업하는 과정이 있어. 왜 이 사람들이 이걸 당연하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빌드업 과정이 있어서 그거를 이제 그래서 영화를 이제 처음부터 보시면 네. 아 이건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됐어.
저 정도가 충분히 하죠.
뭐, 이 배우는 충분히 이러고도 남을 능력이 있대요.
사실 양손에 하나씩 안 든 게 약간 아쉽다 그런 느낌이죠.
네.
그렇구나.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진짜로 말이 되냐? 사실은 이게 물리적으로는 운동량의 전이. 선운동량을 각운동량으로 전이하는 과정이다.
네네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오토바이가 직진운동을 하는 걸 네. 위에서 외력을 줘서 네. 비스듬하게 줘야 되죠. 왜냐하면 위에서 수직으로 주면 사실은 이게 관성에 의해서 앞으로 더 나가게 되니까 네. 멈추게 하는 각도로 비스듬히 힘을 주어서 네. 이 선운동량을 각운동량 회전운동으로 바꾼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각운동량의 보존에 의해서 선운동량이 각운동량으로 완전히 전이가 돼서 보존된다. 네. 그래서 회전하는 오토바이를 이제 손으로 잡은 거죠. 거의 멈추고.
아, 그러니까 이렇게 탁 치면서 이렇게 선운동이 각운동으로 바뀌면서
그쵸, 돌죠.
이게 돌 회전하게 회전이 되는군요.
거기서 멈춘 상태는 이제 잡을 수가 있게 되는 거고. 이거는 사실은 다른 게 아니라 김연아 선수의 스핀 연기.
네.
막 질주하면서 가속력을 얻다가
네.
도약을 하면서 회전을 하잖아요. 네, 그 운동량의 변환에 아, 해당되는
그 회전을 하기 전에 그 말하자면 힘을 딱 찍어서 주는 그 그쵸. 동작을 말 저기서 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이게 첫 번째 포인트예요.
근데 김연아는 저 동작을 하기 위해서 정말 수천 번을 했을 텐데,
그쵸.
네.
저 오토바이는 처음이잖아요.
이 그렇지만 이제 이거를 촬영하기 위해서 수천 번의 촬영을 한 다음에 성공한 거를 영화에 담았겠죠.
네. 그럼 네.
진지하게 반론을
아니 그런데 사실 우리가 액션 영화를 볼 때 당연히 막 그렇다고 해줘야 되는 것 몇 가지가 있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공이 되게 어려운 관역을 맞춘다 이런 그쵸. 거는 된다고 봐줘야 되는 거잖아요.
허용의 범위를 넓히면
그렇죠.
마음속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아니, 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건
안
아니다.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아, 그래. 네.
현실 세상에서 확률이 낮지만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다.
아,
네, 그렇죠. 아, 그거죠. 네. 김연아도 사실은 실패를 많이 하지만
아,
이제 올림픽 무대에서 딱 낮은 확률로, 그러니까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훈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능력은 방사능 네. 거미에 물려야만 할 수 있는 일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쵸. 사람이 수직인 빌딩에 기어 올라간다든지 이런 네, 거는. 네. 그건 설명이 필요하지만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뭐 그런 어떤 특별한 설정이 필요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 실생활에 많이 해요.
아, 그래요?
이 축구에서도
실생활을 많이 한다고요?
아, 네, 축구. 네,
축구를
축구네요.
보시면
네네.
아, 네네.
볼 트래핑하는 컨트롤 중에 발바닥 트래핑이라는 게 있는데 공중볼을 이렇게 트래핑할 때 발바닥에 윗부분을 회전을 줘가지고서 멈추게 하는 트래핑이에요. 실제로 보면은 저 위를 찍어 눌러서 네. 공에 역회전을 줘가지고서 내 앞에 떨어지게 만드는 직선 운동을 회전 운동으로 바꿔서 볼 트래핑을 이용하는 거죠. 이 실생활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렇죠, 쓰고 그렇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물리학의 법칙에 범죄에 속한다. 아까 그 장면도
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축구 선수의 볼 트래핑과 그렇죠. 그 오토바이 그것은 동급이다. 뭐 아, 이런.
네. 자, 그래서 이제 네. 다음 장이 뭐냐. 이제 해외에서도 이게 논란이 많이 됐어요. 야, 이걸 그 드는 게 말이 되냐. 이 응? 오토바이를 한 손으로도 들고.
네, 이걸.
근데 실제 이걸 찾아보면 이 기종이 이게 이제 당시에 1차 세계대전 즈음부터 만들어졌던 네. 로얄 엔필드라고 하는 바이크 기종인데
그렇습니다.
기종인데 네. 이게 56km 정도밖에 안 나간다고 해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이 실제로
저기 그거잖아요. 그 뭐지? 아라비아의 로렌스에 보면
네,
로렌스가 거. 오토바이 타고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네. 사고 나는 걸로 시작하는데 그 네.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실제 이 사진 트위터의 사진을 보시면 이게 일반 병사인데 병사 저렇게 들고 다닐 수도 있는 그렇죠. 바이크예요.
슈퍼솔저 아니구나.
네, 그러니까 NTR이라고 하는 이 배우의 빌드업이 이 초기에 어떤 게 시작이 되면 이런 충분한 근력이 있다.
네.
그걸 보여주기 위한 게 이제 영화 첫 장면에 이 호랑이를 잡는. 사냥을 하는 장면에서 직접 때려잡는 건 아니지만 이제 그 마취를 시켜서
네.
이 실신한 호랑이를 이렇게 버티는 장면이 나와요.
네.
그래서 이제 땅에 내려놓는데 이 벵골 호랑이의 평균 체중이 한 250kg 가까이도 돼 있는데 이걸 충분히 버틸 수 있는 근력을 보여주는 걸로 나오기 때문에 이게 빌드업이죠. 그러니까 이 배우는 오토바이쯤은 나중에 쉽게 든다라는 걸 이제 암시하는 거죠. 인도가 물리학이 강합니다.
아, 수학 물리학 강하죠.
그렇죠, 그렇죠.
아, 인도 영화에서 나오는 건 다
뭐
철저한 계산과
다는 아닐 수도 있는데
네.
약간 과장이 있을 수는 있는데.
네, 네, 네. 아,
물론 이제 오토바이를 과연 등기로 사용하는 게 되게 좋냐라고 하면 약간 다른 문제겠지만 일단
그쵸.
가능하다.
네. 그렇죠.
이런 급한 상황에서
이 실제로 이제 오토바이를 이렇게 한 손으로 든 장면 같은 경우 인간의 근력이 어디까지 가는가 이걸 이제 보기 위해서 제가 준비한 다음 슬라이드가 이건데 이분이 누구냐면 유명한 보디빌더
주지사님 아니세요?
프랑코 콜룸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영화 펌핑 아이언이라는 영화로 유명한
펌핑 아이언
예, 이게 이제 다큐멘터리 영화예요. 1975년 미스터 올림피아라고 하는 대회를 직접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찍었는데 여기 아놀드 슈왈제네거 그다음에 그 헐크로 유명한 루 페리그노라는 보디빌더가 함께 출연을 했던 대회를 찍은 영화인데
초창기 헐크는 그냥 몸으로 했구나.
그렇죠. 이 아놀드 슈왈제네거의 그 트레이닝 파트너였어요. 프랑코 콜룸보가. 그리고 그 덕으로 터미네이터 1 영화에 출연합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굉장히 많은 그 챔피언을 먹었고 보디빌딩 대회에서 3대 종목 레코드가 저렇게 돼 있어요. 그 벤치프레스 238kg, 스쿼트 297kg, 데드리프트 이제 340kg. 이게 이제 어느 정도인지 잘 감이 안 오셔서 아놀드 슈왈제네거의 기록을 가져왔는데 월등해요. 이 파워리프팅 면에서는. 예, 네, 그래서
저게,
이제
저게 3대 500 친다 뭐 이런 거.
네, 그렇죠, 그렇죠.
3대 800을 치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지금 아마 레코드는 더 크죠. 네,
그렇겠죠. 네, 아무래도 네. 저것도 되게 기술이 네. 많이 발.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데드리프트 같은 것들이 한 250kg 이상 들면 티코 한 대는 든다. 막 이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아 그렇죠. 앞 범퍼는 들 수 있죠.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이분의 유명한 영상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이 평행 주차돼 가지고 차를 못 빼니까 뒤에서 이렇게 직접 힘으로 끌어 가지고서 차를 옮겨줘요. 차 빼라고.
저게 정확히 데드리프트 동작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걸로 유명. 그러니까 인간의 근력은 사실은 훈련하기 나름인 거고 50kg짜리는 그냥 이
아, 저런 차를 저렇게 하는데
그쵸.
정말 천하장사라면
그쵸.
오토바이 정도는
그러니까
50kg면 사실은 그 마벨에 있는 25kg짜리 두 개 그냥 들고 다니는 거잖아요.
그래서 발로 쳐가지고 선 운동량이 각 운동량으로 전환되어서 거의 멈춰 있는 오토바이 정도라면
그렇죠.
들 수 있다.
네. 충분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전혀 무리는 아니라고 저는 판단이 된다.
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아라라를 잘 보면 의외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누구나 어떤 액션 영화에서나 나오는 오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무리 총을 쏴도 총알이 계속 네. 나가는 네. 총이라든지 뭐 아무리 활을 쏴도 화살통에 화살이 계속 나온다든지 이런 거 말고는 네. 딱히 그렇게 또 거슬리는 건 없어요. 의외로.
네.
그래서 제일 사람들이 근데 이제 모든 거에 슬로우 모션을 걸고 뭐 되게 멋있는 장면이 나오면 네. 되게 막 백인조 합창단이 나와서 막 그 사람이 멋있다 노래 부르고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조금 되게 과한데라는 느낌을 좀 받는 건데 물리학적으로 막 이게 진짜 문제다 이런 거 아니 왜냐면 제가 이거를 방송을 하려고 꼼꼼하게 봤거든요 일부러 근데 딱히 그렇게
딱히 없어요
네.
아 진짜로? 네. 진짜로? 네.
그러니까 요 장면 정도가
물리학에 충실한 영화다
아 진짜로요? 네. 오, 놀랍다.
아랄할 정도.
저는 개인적으로 그 아랄할 보면서 눈에 거슬리는 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 화살이 그대로예요. 아무리 화를 쏴도.
맞아. 그거 빼고 화살의 양이 줄지 않아.
화살이 안 줄죠.
아.
네.
근데 그거는 뭐 스타크래프트 많이 해 보신 분들은 줄지 않는 총알에 대한 건 면역이 되게 계시죠.
아, 그렇죠. 아, 예.
그렇죠. 뭔가 모든 액션물의 기본 같은 거잖아요.
총알을 다 써도 한 뭐 10초 지나면 다시 차고.
그렇죠.
네. 네. 그렇죠.
그래서 매우 과학적인 영화.
네.
과학 교재로 그렇죠. 써도 될 것 같은 영화.
아, 네. 네. 맞습니다. 예.
아라라의 물리학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네. 다음에 볼 영화는 네. 바우발리 2.
이게 이제 두 편에 걸친 영화인데 실제 제가 찾아보니까
한 편을 나눈 거죠.
소설 뭐 해가지고선 시리즈가 굉장히 많은 것 중에 두 개를 영화화한 거더라고요.
아 이게 지금 원래는 한 편의 영화인데 원래 그 인도 영화들이 너무 길다 보니까 네, 네, 네. 나눠서 그쵸. 그냥 출시했어요.
그래서 스토리가 연결이 돼요 원과 투는.
아 그러니까 예. 원래 원을 만들고 이거 뭐 성적을 보고 투를 개봉한 게 아니라
네,
원래 하나였는데 네. 중간에 그 아라비아의 로렌스 보면은 뭐 쉬는 시간 해가지고 네. 막 음악 나오고.
이거 다 보면 6시간.
6시간.
네.
그래서 앞부분의 이야기, 그러니까 풀포는 아닌데 앞부분의 이야기에 거의 회상씬이 이제 투예요. 투고 그 뒷부분에 이제 앞에 이야기가 연결되는 부분이 이제 나오죠.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원은 아직 못 봤어요.
네.
넷플릭스에서 빠져서
네.
투를 먼저 보고서 보다 보니까 이게 뭐야 뒤에 이 원을 못 본 장면부터 약간 이상해지기 시작했는데
네.
그걸 감안하고 보시면 이제
될 것 같고 유료 구매해서 봤어요.
아, 그 지금 저도 이제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여기에 이 이거는
네. 아, 정말 힘들...
너무 좋은 거야.
아, 힘들던데 정말.
아 진짜?
네. 보셨어요?
아 아무 안 봤어요.
아 이용 기자님이 이번에 보시면 아, 아까보다 더 빵 터지실 장면인데 한번 일단
아, 예.
장면을
진짜,
한번 보시죠.
선입견을 예. 버리고.
이게 이제 저 성을 탈환해야 되는 공성전 장면이에요. 성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저 사람이 주인공이죠. 멋있죠. 아 뷰티풀해요.
네, 진짜 굉장하지 않습니까?
예. 자, 이 장면을 제가 이제 주목을 했는데. 네. 근데 이거는 이제 왜 주목했냐면 이거 아주 물리 교과서 하이탄 물리 이런 데 나오는 전형적인 중력장하에서의 물체 운동.
아
그거죠.
아 예, 그래요?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아 그래요?
예. 근데 이제 이게 과연 현실적으로 얼마나 타당한가?
네네.
이걸 따져보자는 게 이제 이 장면을 주목한 이유고요.
네.
진짜 스케일을 알아야겠죠. 이 네. 성을 올라가야 되는데
네.
이 스케일을 모르니까 제가 이제 간단한 비례로 따져봤어요. 저 점 하나가 지금 사람이에요.
아, 그쵸.
병사들이 있는 점의 크기인데 한 170 정도로 잡고
네.
저 성의 높이가 이 비율로 따져보면 한 45m 가량.
아, 그렇군요.
굉장히 높죠. 네. 45m면은 아파트 한 15층? 13층, 10층 넘는 아파트 정도로
그렇죠. 되죠.
그리고 이 이용한 야자수가 한 12m 정도 되는.
이걸 측정해 보셨군요.
예, 이 실제로 그러니까 측정을 뭐 그냥 사진을 가지고 길이를 재면은 길이가 나오니까 비율로 이렇게 따져 보면 그 정도 되죠.
네.
자, 이거를 이제 넘겨야 되는 거예요. 야자수를 이용해서.
네, 네.
그죠.
네.
중력장에서의 운동은 아주 쉽죠.
네.
이게 이제 어쨌든 야자수를 튕겨서 초속도로 저기까지 쏴야 되는 그 포트리스죠, 포트리스.
아, 그렇죠.
예. 네. 네. 포트리스 문제죠. 자, 그래서 계속 해보면 이 초속도는 사실은 이제 이 가로축과 세로축으로 성분 분석을 할 수 있는데, 네, 가로축은 등속 운동이고,
네.
세로축은 항상 중력장이 있기 때문에 일정한 가속도가 붙는 중력장하에서의 등가속 직선 운동.
네.
가로축은 등속 직선 운동.
네.
이렇게 구분이 되죠. 그래서 그때의 간 거리를 이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X는 V0 코사인 세타 T. Y는 그러니까 높이는 V0 사인 세타 T 마이너스 2분의 1 GT 제곱. 그러니까 T는 시간이고 G는 중력 가속도, V는 초속도. 그다음에 그 세타는 그 쏜 각도.
네.
이렇게 그냥 쉽게 풀 수 있죠.
이건 공기 저항이 없다고 가정하는 겁니까?
네. 다 이상적인
거. 저항은 생각 안 나요.
네. 네.
자, 그래서 이제 그냥 우리가 풀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이게 꼭 포물선 운동 2차식이니까 포물선 운동이니까
네.
저 꼭지점의 좌표를 알면은 높이가 얼마가 올라갔는지, 거리가 얼마가 갔는지를 알겠죠.
네.
그래서 y에 대한 식을 그 완전 제곱골로 바꿔 주면 t하고 그 꼭지점의 좌표를 계산할 수 있죠. 그러니까 t가 g분의 v0 사인 세타인 곳에서 그 높이가 꼭지점의 좌표가 되죠.
네.
그러니까 h는 t가 요 점에서 높이는 요만큼이 되고 그 거리는 요만큼이 된다. 쉽게 풀 수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양변 h와 l에 대해서 보면은 v0 제곱을 소거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풀 수가 있어요.
그러면 높이가 나오는
그러니까 높이와 각도와 길이에 대한 식으로 바뀌는데 이 사인 2세타는 l분의 4h로 주어지는데 사인은 1보다 클 수가 없으니까 네. 1보다 작거나 같죠.
네.
그러니까 거리는 적어도 높이의 4배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관계죠. 그러니까 이제 야자수의 어느 위치에 있는 야자수를 써야 되는지에 대한
거리가 거리가 높이의 4분의 1 네. 정도여야 네. 되는군요. 네. 최대.
예. 네. 그래서 이제 등호가 성립하는 식은 언제냐면 같을 때죠.
네.
L과 4H가 같을 때니까 그때는 각도가 45도가 나와요.
아.
그러니까 45도로 쓰면 적어도 L이 4H 정도 되는 곳에 야자수를 쓰면 된다.
네.
아.
이런 인식이 나오죠. 그래서 그때 초속도를 계산하면 이제 다시 집어넣으면 되죠. 각도 알고 H 아니까 집어넣으면 35.58m/s라는 초속도가 나와요.
아, 그러면 쉽네요. 저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는
그쵸.
야자수를 찾아서
그쵸.
저 속도만 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잠깐, 근데 저 속도가 잡아.
그러니까 그게 제일 약간 문제인 거 같긴 한데.
핵심이에요. 그게 핵심이에요.
저 속도가 지금.
네.
자, 야자 무슨 야자수를 키우고 있는 자, 거죠?
그래서 이 속도가 얼마인지를 해보기 위해서 이제 실제. 이 가지는 그 에너지를 계산해야 돼요.
네.
그래서 6명의 남자, 성인 남자 80kg 정도로 가정하고
네.
갑옷, 무기, 방패 한 20kg씩 각각 해서 총 600kg의 물체를
네.
쏴야 되는데 이 정도가 저 정도 속도를 갖고 있는 운동 에너지는
아이고.
379,781 줄. 자, 이걸 초당 에너지로 계산을 하면 마력이라고 마력을 네. 환산할 수 있어요. 그럼 한 516 마력 정도.
오, 또 괜찮은데?
괜찮다고요?
네. 저 정도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이 정도면은 테슬라 모델 Y의 엔진 출력이 513.
그 정도. 그걸 이제 야자수로 내면 되는 거군요. 자,
그리고 도라에몽은 129 마력을 가지니까 다섯 마리의 도라에몽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괜찮은데?
괬찮다고요?
네.
자, 그래서
왜 이런 건 또 관대하네요. 네. 오토바이 드는 거에 비해서. 네.
그래서 516 마력으로
당연히 초전도 야자수 아니에요.
이 야자수가 이런 속도를 낼 수 있는지를 체크해야 되는데 이게 네. 실제로 태풍이 부는 순간 풍속 한 40m 정도 퍼세크만 돼도 네. 차가 운행하기가 쉽지 않고 네. 뭐 지붕 날아가고 나무 부러지고 뭐 이 정도의
아 20m 아, 20m에도 네,
순간 풍속이 40m 뭐 30m 정도만 돼도
잠깐만 네. 초속 35m면 몇 킬로미터라고 해야 돼요? 잠깐만
이게 한 80km가 넘어요 시속으로. 자, 그래서 질문이 이거죠. 야자수 투석기로 600km의 물체를 날려서 초기 속력 35.53m/s에 도달할 수 있는가? 야자수에게 초점을 맞춰야 되죠.
네.
이런 야자수가 지구에 존재하는가? 다 풀었어요. 이제 이런 야자수만 그러네요. 구해오면 찾아오면 돼요. 네. 네. 찾아오면 돼요.
야자수가 아니더라도 그렇죠. 저런 초기 속력을 낼 수 있는 뭔가 그런 탄성 같은 게 있는 게 존재를 할 수 있나요?
아니 그냥 뭐 로켓 추진을 쓰면 제일 쉬운데
아니라고 예를 들어 저 구조를 만들 수 있는 뭐 투석기가 됐건 뭐.
초속 35.53이면 시속 128km 정도 되고 128km 정도 되거든요.
맞아요.
예. 128km면 괜찮은데?
아니 뭐가 이게
괜찮잖아요.
아까 지금 기술로는 괜찮은데 네. 저 고대에 그걸 낼 수 있느냐가 관건이에요.
근데 방금 보면은 128km까지 1초도 안 돼가지고 한 0. 몇 초 만에 가속을 한 거잖아요. 네. 저걸 버티는 분들도 정말 얼마나 훈련을 열심히 하셨는지 그렇죠. 네. 알 수 있네요.
자, 그래서 이제 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이제 해야 되는 거죠.
네.
이 투석기라는 게 고대부터 많이 쓰인 전쟁 무기인데
그렇죠.
보통은
맞아.
이제 여러 가지 그 보안 그 설계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용수철 기반한 것도 있고 또는 이제 뭐 무거운 물체 반대에 무거운 물체를 놔서 던지는 그런 방식, 그러니까 시소 방식이죠. 누군가 이렇게 땅 치면은 뭐 통과제리 같은 데 많이 나오고 챙겨 올라가는
유니튼스.
네. 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용수철 상수를 계산하기 위해서 용수철 기반의 투석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F는 M, A는 KX 이런 이제 간단한 뉴턴 고전역학의 관계식을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해보면 용수철 상수가 마이너스 3,558 뉴턴 퍼 미터 정도가 되는 그런 용수철 상수를 가진 물질이 600km를 저 속도를 내게 던질 수가 있는 거죠.
저 근데 숫자로 써 있으니까 저게 어떤 건지 잘. 자,
근데 보통 보면 뭐냐면 이런 그 용수철 기반 투석기들은 600km짜리를 던질 일이 없어요. 보통 한 그렇죠. 뭐 몇십 킬로의 돌을 던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용수철 상수들을 쓰는 현대에 진동 저감 장치 그 스틸로 만든 스프링들이 있는데 이제 큰 공장 같은데 이제 바닥에 이렇게 스프링처럼 아마존에서도 이제 검색을 해보면 팔아요. 그걸 검색을 해보니까 실제로 직경이 한 10cm, 20cm 정도 되는 그 용수철 스프링의 용수철 상수가 12N/m
뭐 12?
예, 네, 20N/m.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아 그래요?
네. 아 너무?
아 그럼 그런 친구들이 네. 아주 많아야 되는군요.
뭐 병렬로 붙이든 어떻게 하든 네. 이제 어쨌든 그걸 구현을 하는 용수철로 하기에는 쉽지 않다.
네.
네. 그럼 야자수가 이런 걸 할 수 있느냐?
야자수밖에 없네요.
자, 이거는 이제 네, 오픈.
그 트럭이나 트럭 그 밑에 진동을 저감시키는 그런 이 바 용수철들은 K 값이 되게 클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런 것까지는 이제 제가 조사를 아직 못했고 이제 네. 오픈 질문
그런 거 이용하면 될 것 같은데.
네. 너무 거부해요.
야, 다들 아니, 되게 반대하셔.
현대에는 괜찮지만 현대에는 찾을 수 있지만 과연 이제 그 시대 이 바우발리 시대 야자수가 이 값을 가지느냐가 이제 이 영화의 핵심인 거죠.
네네네.
근데 사실은 저는 이제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서 이 야자수에 대해서는 사실은 정보를 찾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그렇죠.
네, 그 대신 이제 어떤 정보가 있냐면 허리케인에도 쓰러지지 않는다.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 이유가 이 야자수가 다른 나무들에 비해서 그 압축 강성이 굉장히 좋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꼭 이 이유만이 아니더라도 태풍을 이기는 이유는 이제 이 잎사귀가 접힌대요. 바람에 그 흘러 들어가도록.
그래서 네. 저항이 거의 안 생기고.
저항이 안 생기도록. 그리고 뿌리가 훨씬 단단하게 박혀 있고 다른 나무들에 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태풍을 이기는기는 하지만 압축 강성이 아무리 좋더라도 이 탄성력이 과연 600kg의 사람을 던질 정도인가? 이거는 아직 이제 저는 약간 의구심이 든다. 그래서 물리 문제를 풀었지만 네. 이 영화에서는 약간 뻥이 약간 가미돼 있다라고 네. 이제 결론을 내릴 수 있죠.
네, 아니 그리고 한 저렇게 짧은 시간 안에 시속 128km 정도로 가속이 되면 네. 128km로 달리다가 그 짧은 시간에 차가 멈추는 것과 같은 충격이 몸에 그쵸, 오지 않을까요?
그 충격량을 받죠. 저희 옛날에 보면은 핸드폰 중에서도 배터리가 분리되는 핸드폰이 있었어요.
네.
떨어뜨렸을 때.
네.
그게 이제 충격을 감소시키기 위한 장치인데 자 보시면은. 날아가다가
네.
완전체가 날아가다가 충돌 순간에 쪼개지죠.
네.
이게 충격 완화 효과가 있는. 네. 그 디펜스를 하자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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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것도 단연간의 훈련을
저걸 훈련한다고 했다. 저걸 훈련한다고?
네.
왜냐면 저 네. 성에 들어가는 게 정말 중요한 일이거든요.
아.
네, 저기 복수도 해야 되고.
네.
근데 원래 군사 작전이라는 거는 훈련을 하지 않고 맞아요. 즉흥적으로 일어나진 않아요.
아. 네.
그래서 다 상황을 염두에 두고
네.
어떤 상황이든지 다 훈련을 하고 하기 때문에 저 상황도 이제 뭐 공성전 훈련의 한 프로그램 중에 하나였을 거다라고 추측을 할 수 있죠.
아, 네, 재밌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디안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물리학.
네.
네, 우 박사님과 함께 알아봤고요.
네.
아, 재밌네요.
그러니까 결론은 어떻게 되는가요? 상당히 물리적이다?
다시는 인도를 우습게 보지 마라.
그러니까 물리학에 기본적으로 충실하고 하는데 과장은
네.
있다.
그런데
네, 저는 네. 이제 간혹 클립을 이렇게 본 것 중에 정말 말이 안 되는 장면들도 많이 봤거든요. 인도
네.
영화에서. 그래서
네, 네.
제가 찾지는 못했는데 혹시 댓글창에 다음 작품들 이렇게 좀 추천해 주시면
아, 네, 인도 영화 다음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이런 류.
네, 네 이런 류.
막 그 막 트랙터로 드리프트하고 막 이런 거.
그렇죠.
아, 사실 네. 더 진짜 말이 안 되는 거 많은 건 어떤 영화들이냐면 뭐 분노의 질주 그런 거 있잖아요.
아,
그런 네. 거 보면은 뭐 예를 들어 무슨 자석 같은 걸 차에 하나 싣고 다니면서 옆에 있는 차들을 다 끌어당긴다고 약간 그런 설정들.
그러니까 분노의 질주 초기 편 말고 뒤로 갈수록.
네네. 네. 그다음에 무슨 뭐 건물.
좀비 자동차 이런 거.
네. 건물에서 건물 사이를 그냥 날아서 네, 다니는 네. 자동차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저거 가능할 것도 같은데 그러면 다 그냥 해버리는
네.
그런 종류의 액션들이 훨씬 더 그런 게 많고.
그렇죠.
오히려 인도 영화들은 신중하다, 과학적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과학하고 앉아있네.
네, 그러면 오늘의 본편.
네.
네, 사실 뭐가 본편이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게지만, 네. 네, 사랑의 물리학 트릴로지.
네.
네, 오늘 두 번째 시간이라고 지난 주에 저희가 예고도 드렸는데요. 박사님 멀리서. 전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
네, 네.
은둔시 김현철님 모시고
자리에서 해야 좀 더 실감 있게 전하는데
네.
이게 제가 원래 트릴로지를 좋아합니다.
트릴로지 트릴로지로 가고 있잖아요, 지금.
네, 네.
1회 이은 그 사랑의 물리학 2. 그 사랑 이야기 중에 이 사랑 이야기의 프로토타입 원형이라 그래야 되는 게 로미오와 줄리엣 아닐까 싶어요. 그죠?
박사님 생각하시는 사랑은 선형입니까 비선형입니까?
사랑은 무조건 비선형적이에요.
아.
선형적인 사랑은 있을 수가 없죠.
되게 막 이렇게 되게 잘 풀리는 사랑도 있지 않습니까?
아,
찰떡같이 잘 맞아가는 사랑.
아 그런 사랑 베개 하나 좀 있지 않을까요? 베개 하나.
네.
확률적으로. 왜냐하면 그 부부싸움 안 한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한 번쯤은 하잖아요. 아무리 안 해도. 그러니까
근데 원래 비선형도 로컬리는 다 선형이니까 그때그때 그렇죠. 선형적으로 잘 맞춰주면 예측 가능하고 그러니까 나의 고집을 계속 쥐고 있으면 이건 글로벌리 예측이 불가능하지만 내 마음, 그렇죠. 자존심을 버리면 내 자존심을 버리면 선형적으로 다 맞출 수가 있죠.
네, 오늘 뭔가 되게
이거 기대가 된다.
중요한
벌써 듣고하셨어요.
아무 소리나 했는데 이걸 이렇게 그럴듯하게 다 맞춰주시다니.
네. 네, 그럼 시작해보죠. 네.
예예. 예. 그래서 로미오와 줄리엣, 이 올리비아 허치하고 남자 배우는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
대부분 그래요.
레오나르도 화이팅 그런 네. 이름이었죠.
이름 굳이 뭐 기억할 필요 네. 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네. 오늘 이게 준비하면서 로미오와 줄리엣 한번 잘 이야기를 살펴봤어요. 이게 과연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냐 아니면 막장 드라마냐 이거 한번 생각해봤어요. 왜냐하면 이 로미오가 원래 줄리엣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제일 처음에 좋아했던 여자 따로 그렇죠. 있습니다. 로잘린이거든요. 그 이제 막 로잘린에 대해서 애정을 고백하고 차였다고 바로 그냥 마음을 바꾸는 게 바로 로미오. 금사빠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금사빠의 전형 또는 원형이 로미오입니다. 그 다음에 네. 이게 로미오와 줄리엣 이야기 중에서 죽어나가는 사람이 다섯 명이에요.
그렇죠.
그것도 며칠 안에 다섯 명이 죽어나가냐면 5일 안에 다섯 명이 죽어나가요.
네. 하루
과연 이거를 우리가 셰익스피어가 썼으니까 우리가 뭐 3대 비극이니 명작이니 그러지 이거를 오늘날 관점에서 보면 그 아침 드라마 대한민국 아침 드라마나 아니면 막장 드라마라고 해도 뭐 그닥 틀리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게 막장 드라마가 아니라 명작으로 남은 건 그 대사들이 상당히 멋있어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솔직히 이런 대사를 연속곡에서 쓴다고 해봐요. 되게 오글거릴 것 같긴 해요.
안 되죠. 네.
네. 네. 이제 제가 여기서 살펴본 거는 그 마지막에 로렌스 신부의 그 계책입니다. 이게 맞아. 여기서 우리가 비선형 동역학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로미오가 저기 사람 하나 죽이죠. 그 줄리엣의 사촌 친구랑 결투해서 친구가 심하게 다치기 때문에 분노해서 티볼트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영주가 베로나 이탈리아 북부에 있는 그 베로나의 영주가 로미오를 만토바 이 만토바는 베로나에서 한 4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걸로 이제 쫓아내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줄리엣 집안은 줄리엣을 파리스 백작에게 이제 시집을 보내려고 하죠. 서둘러서. 그래서 이제 로미오가 로렌스 신부한테 사장사장 해서 두 사람은 이제 비밀리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로렌스 신부가 그 계책을 하나 내놓죠. 먼저 줄리엣이 파리스 백작과 결혼하기 전에 비약을 마셔라. 무슨 비약이냐면 가사 상태에 이르는 약을 먹게 하죠. 그 다음에 가사 상태에 빠지면 줄리엣이 가사 상태에 빠지면 아마 가족들이 무덤에 안치할 것이다. 이것도 되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뭐 장례식 이런 것도 아니고 바로 죽었다고 무덤에 안치하고.
저렇게
이상하긴 한데.
네, 이상한 계획이 있나 싶어요. 계획이라고 생각하면.
네.
그래서 이제 무덤에 안치를 하면 이제 로미오가 무덤에 누워 있는 줄리엣을 깨워서 만투바로 도망가게 한다. 이게 이제 로렌스 신부의 계획이었죠. 초기 조건하고 이렇게 잘 맞아 떨어지면. 로렌스 신부에게 잘 이루어졌을 건데 실제로 벌어지는 일은 그렇게 안 벌어지죠. 그죠? 그래서 로렌스 신부가 존 수사한테 부탁을 해요. 이제 신부 밑에 수사가 있는데 존 수사한테 만토바에 있는 로미오에게 편지를 전해서 줄리엣이 그 가사 상태에 빠지는 비약을 먹고 이제 죽은 척하면 무덤에 있을 테니까 네가 데리고 만토바로 도망을 가라. 이런 편지를 이제 존 수사한테 주죠. 그래서 이제 이 존 수사는 베로나에서 만토바까지 40km 되는 데를 또 열심히 가요. 가는데 그때 만토바 근처에 이제 전염병이 돌았대요. 오늘날 우리 코로나처럼. 이 정말 상황이 딱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자가격리를 당합니다. 저처럼. 자가격리를 당해서 결국 그 편지가 이제 로미오에게 전달되지 않죠. 근데 그것도 모르는 우리 줄리엣은 이제 원래 계획대로 가사 상태에 빠지는 비약을 먹고 이제 죽은 척을 합니다. 그럼 장례식도 안 치르고 무덤에 안치를 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로미오가 있는 그 몬테규가의 로미오 하인이죠. 하인 중에 발타자르가 로미오한테 먼저 알려요. 줄리엣이 죽었다고.
그렇죠.
이게 이야기가 좀 꼬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슬픔에 젖어서 완전히 슬픔에 젖어서 로미오가 이제 줄리엣의 무덤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발타자르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고 내가 뭘 하든지 엿보면 너는 죽여버릴 것이라는 협박을 하고 혼자 들어가요. 근데 거기에 파리스 백작이 먼저 와 있었어요.
원래
파리스 백작이
원래 결혼하기로 했던 사람이죠?
예, 예. 그 이 사람도 이제 줄리엣을 사랑을 한 거죠.
본 적이 있나? 이분 줄리엣을 본 적이
아무튼 본인은 네. 아마 파티나 이런 데서 본 적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 네, 네.
그런데 이제 줄리엣 이제 로미오가 그 죽은 줄리엣을 붙잡고 입도 맞추고 하니까 파리스 백작이 지켜보니까 이게 죽은 여자한테 별 희한한 짓을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화가 납니다. 그래서 줄리엣에게 떨어지라고 하니까 로미오는 싫다 그러고 둘이 또 결투가 벌어져요. 거기서 또 파리스 백작이 죽습니다.
네.
죽고 이제 줄리엣 무덤 찾아가면서 자기도 같이 동반 자살하려 같이 죽으려고 독약을 하나 사가지고 들어가거든요.
네.
로미오가. 그리고는 그 죽은 로미오 아니 줄리엣을 보면서 독약을 마시고 죽어요. 파리스 백작 죽인 다음에.
네.
죽어서 줄리엣이 이제 깨어나죠. 그것 때문에 웬걸 파리스도 죽어 있고 로미오도 죽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로미오의 그 단검이 하나 있었죠. 단검을 딱 꺼내두면서 같이 죽는 걸 나는 행복으로 안다고 하면서 저기 자기 가슴을 찔러서 그 죽어요.
아 정말
그 이야기가 원래 계획하고 완전히 다르게 벌어지죠.
네.
이게 원래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거긴 하지만 정말 줄거리가 안 좋습니다.
다 아는 내용인데 이거를 좀 다른 각도에서 한번 보면
아, 보통 이런 진행은 어떤 장르를 쓰냐면 급하게 시체를 많이 생산해서 좀비를 만들어야 될 때 말도 안 되게 많이 사람들을 죽여야 되는 상황에서 쓸 때 이런 설정 쓰죠.
괜찮다.
뭐가요?
아 진짜 괜찮다. 아. 그래가지고 가사 상태에 빠졌다가 다시 살아나는 약이 있다고 해가지고 먹였는데 그 좀비가 되는 약이었던 거예요.
아, 네.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여기가 괜찮은데?
아. 아니 로미오와 줄리엣은 이렇게 높게 치면서 무협지에서 나오는 그 기식 대법 이런 건 또 낮게 치잖아요.
뭐라고 지금 방금 뭐라고?
저는 좀 이해가
뭐라고 하셨죠?
아, 네. 기식 대법.
기식 대법이라고 아. 죽은 척하는 그런 대법이 있습니다.
아 네. 그런 게 있군요. 네.
그러니까 줄리엣이 한 게 바로 무협지식으로 얘기하면 기식 대법을 취한 거죠.
네. 그것도 재밌겠다. 약간 동양 버전으로 만들어가지고
강시 나오고.
네. 강시.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원래 계획대로 됐으면 이게 이제 선형적인 거죠.
아, 네. 네.
선형적이라는 걸 이제 저기서 잠깐 설명을 좀 해야 되는데
네.
이거를 1차적이라고 해도 됩니다.
네.
그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1차 방정식 할 때 그 1차 그게 이제 선형적이라는 얘기하고 똑같은데 인풋이 조금이면 아웃풋도 조금이고 인풋이 크면 아웃풋도 큰 그렇게 변화가 충분히 예측 가능한 일이죠. 그리고 아, 로렌스 신부의 계책은 원래 계획대로 됐다면 1차원적으로 차곡차곡 진행됐어야 되는데 초기 조건이 살짝 흔들리죠. 그게 좋은 신부예요.
여기 선형이라는 말은 그 1차함수의 네. 그 선이랑 똑같은 네. 얘기인 거죠.
맞아요. 네, 예. 네. 그 선형적이라. 예. 그러니까 직선 모양이라 이 말이에요.
네, 네.
선형적이라는 게. 그런데 실제로 벌어진 거는 그 존 수사가 편지를 전달 못 하잖아요. 그 이게 초기 조건이 살짝 흔들렸는데 벌어진 일은 완전히 다르게 벌어지잖아요. 다 죽어요. 이게 이제 그 비선형 역학에서 나타나는 혼돈 현상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혼돈이라는 게 아주 걔가 비선형적이면 초기 조건이 살짝만 바뀌어도 드러나는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이걸 제일 먼저 많이 보여준 사람이 로렌츠죠. 로렌츠 그 브라질에서 나비가 한 마리 흔들면 로스앤젤레스 날씨
카우스 이론 그런
좀 약간 과장된 말이죠. 그 과장된 말이긴 한데 실제로 인풋이 처음 초기 조건이 살짝만 바뀌어도 예를 들면 뭐 0.1에서 0.0001인데 그 0.00011만 돼도 확 바뀌어 버리는 그런 걸 이제 보통 혼돈 현상이라고 그러거든요. 결국은 혼돈이 벌어진 거죠. 다 죽은 거니까. 다섯 명이. 그래서 저는 이 로미오와 줄리엣이 셰익스피어가 비선형 역학을 알았을 것 같지는 않은데 상당히 비선형 역학적으로 이야기를 잘 끌어낸 것 같아요. 그게 오히려 오늘의 제가 하고 싶은 얘기인데 그래서 그거 관련해가지고 좀 더 재밌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1988년에 그 스티븐 스트로가츠라고 이때는 하버드대에 있었지만 나중에 이제 코넬대 교수가 되죠. 아주 유명한 교수입니다. 이분이 논문에서 아주 간단한 미분방정식을 적어요. 뭐 이 미분방정식 이해 못하셔도 되는데 이건 되게 쉬운 미분방정식이에요.
네.
여기다가 로미오와 줄리엣 방정식이라고 붙여놨어요. 그래서 이분이 누구냐면 이분이 이제 스티븐 스트로가츠라고 코넬대 교수인데 이분이 좋은 책을 많이 썼습니다.
미적분의 힘.
그 엑스의 즐거움은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도 권하고 싶은 책인데 정말 재밌어요. 그다음에 뭐 미적분의 힘, 이건 최근에 나온 책인데.
어, 원제가 재밌는 그 인피니 파워즈라는.
돌책다자 재밌는 책인데 저는 엑스의 즐거움 되게 재밌게 봤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재밌는 거는 이 간단한 미분명령 책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풀어봤습니다. 직접. 조금 전에 얘기했던 셰익스피어 버전이에요. 원래 식에서 마이너스를 하나 없앴어요. 원래는 마이너스 AJ였는데 마이너스 싹 없애서 식을 풀어보면 이게 로미오와 줄리엣이 점점점 사랑하다가 사랑이 미친 것처럼 가요. 쫙 사랑, 이게 사랑의 크기입니다. 이게 아. Y축이 사랑의 크기인데 쫙 미친 것처럼 가서 죽죠. 둘이 같이.
아, 네. 아, 저것은 저 친구들의 나이와 관련이 있습니까?
아, X축이 나이. Y축이 사랑. 네.
근데 원래 스트로가치의 버전은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요.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게 이게 이제 이건 조금 더 설명을 해야 되는데 먼저 로미오가 사랑에 빠져요. 그래가지고 줄리엣을 막 좋아하는 것처럼 보이면 줄리엣도 같이 좀 사랑하는 마음이 드는 척하다가 밀당에 들어갑니다. 밀당에 들어가서 이제 약간 싫은 척하면 로미오가 급격하게 신랑을 해서 이 사랑의 정도가 마이너스로 떨어져요. 네. 마이너스는 이제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줄리엣이 다시 사랑의 마음을 살짝 보여주면 또 로미오가 미친 것처럼 사랑을 해요. 그리고 이제 줄리엣이 또 약간 아 얘 너무 뜨거워하고 멀어지면 또 확 미워하는 상태로 가고 이게 이제 원래 스트로가츠가 이야기한 로미오와 줄리엣 방정식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이 스트로가츠가 여기 산발 더 나와가지고 방정식을 조금 더 복잡하게 만듭니다. 방정식을 조금 더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제가 이걸 찾느라고 여러 논문을 찾아봤는데 이 사랑의 역학에 대한 책이 아 그 논문이 되게 많이 나왔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스트로가츠가 이 분야에 아예 문을 딱 연 거예요. 요 간단한 방정식 하나 가지고 방정식 세 개가 되고 하면서 점점 복잡해지고 책도 하나 나왔어요. 그래서 그 Mathematics and Sex라는 책도 나왔더라고요.
어 진짜 이게 진지한 학문이 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그래서 저 야한 책인가 하고 봤는데 야한 건 아니고요.
네. 수학이 있는데 아무리 수학... 뒤에 무슨 말을 붙인 듯 그게 야하겠습니까, 박사님?
네.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수학을 가지고 설명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보면은 요식을 조금 더 복잡하게 해서 A하고 B를 다 0으로 크게 하면 둘이 같이 사랑을 하는 이게 전형적인 사랑꾼. 사랑꾼 방정식이라 그래요.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크면 그 다음 방정식을 보면 그 다음에는 이제 A를 0으로 두고 B를 마이너스로 두면 이거는 이제 반대 효과가 나타나죠. 로미오는 사랑을 점점점 깊이 하게 되는데 줄리엣은 점점점 싫어해요. 이런 사랑이 있죠. 그죠? 되게 슬퍼요. 그죠? 이런 거 경험 안 해보신 분들은 인생의 쓴맛을 모르시는 분들이죠.
아, 그런가요? 잘못하면 스토커 될 수 있는 그런 그래퍼 같아요.
이런 게 스토커도 될 수 있죠. 잘못하면 큰일 나는데, 그렇죠. 스토커가 이제 이런데 이걸 이제 나르시시스트라 그러더라고요. 나르시시스트의 사랑이라고, 나르시시스트의 사랑.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조심스러운 연인들. 네. 이거는 A가 0보다 작고 B가 0보다 큰 경우에. 물론 C하고 D는 A하고 B하고 관련지어져요.
아, 네.
이거는 되게 재밌는 게 너무 조심스러워가지고 줄리엣의 그 로미오는 점점점 사랑이 처음에는 뜨겁게 하다가 점점점 줄어들고 줄리엣은 점점점 사랑이 뜨거워져서 둘이 이제 비슷한 상태에 이르면 이제 이러면 이제 결혼까지 가는 거죠, 그죠?
아, 네.
이렇게 조심스러운 연인. 그리고 이제 A가 0보다 작고 B가 0보다 작은 경우도 있는데
스님.
이거는 그냥
스님이라고
사랑. 한쪽도 로미오는 사랑이 쉽고 줄리엣은 줄리엣도 점점 미워하는데 뭐 더 미워하지는 않고
네.
이도 저도 아니
그런 타이 남남이에요.
남남.
네네.
그래 그런데 이거보다 훨씬 더 복잡한 방정식들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아,
그러면서
그렇겠네요.
이거 관련해 가지고 카오스도 이야기하고 사랑과 카오스 뭐 이야기가 정말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의 핵심은 그 남자, 그러니까 사실 로미오와 줄리엣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일반적으로 남자와 여자와의 어떤 혹은 두 좋아하는 사람 사이의 감정을 미분 방정식으로 정리할 수 있다.
그렇죠.
그 관계, 그러니까 관계의 성격을 방정식으로 정리할 수 있다라는 얘기이신 거죠. 그리고
그런데 이게 방정식이 너무 단순한 방정식이라서요. 네, 이건 네. 실제로는 둘 다 선형 방정식이거든요. 비선형 그쵸? 방정식은 아니에요.
아, 지금 보여주신 방정식들이 그러니까 얘의 감정이 올라가면 그러니까 얘가 나를 더 좋아하면 덜 좋아하거나 혹은 얘가 나를 뭐 덜 그렇죠. 좋아하면 더 좋아하거나 이런 식으로 관계들을 설명할 수 있는 방정식들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냥 아주 간단한.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스트로가츠 논문에 나온 방정식인데 이게 정말 재미있는 게 스트로가츠가 이 방정 하나 딱 적었을 뿐인데 그 다음에 나오는 후속 연구들이 참 무궁무진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카오스하고 동력 복잡한 동력학 비선형 동력학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방정식이 점점 복잡해집니다. 방정식이 세 개가 되고 여기 항이 더 붙고 비선형 항이 들어오고 그런데 제가 논문을 쭉 살펴보다가 왜 이런 짓을 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저 아직도 모르겠어요. 이거 대체 이런 아니, 왜 이런 걸 진지하게 연구하죠?
아니 왜냐하면 네. 내가 겪고 있는 상황을 네. 수식으로 표현하고 싶은데 저런 식의 간단한 함수로는 아무것도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런 네. 거 아닐까요?
예를 들어서 뭐 로미오가 사랑이 싹 트는데 줄리엣은 식는다. 근데 그 상황을 뭐 표현할 수는 있는데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는지가 더 관심이 있죠 사람은. 그렇죠. 그래서 그걸 바꾸고 싶어하는 게 사실은 방정식을 세우고자 하는 목적인데 그 이야기를 해주지 못하면 네. 사실은 그리고, 그냥 현상을 설명하는 것밖에 안 되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보통 이제 얘는 내가 어떨 때는 잘 해주면 나를 더 좋아하고 그렇죠. 어떨 때는 잘 해주면 더 싫어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맥락 없이 행동하기 때문에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서 사랑이 비선형적인 거죠. 이게 네네. 이렇게 간단한 방정식으로 묘사는 할 수 있지만 좀 전에 그 오 박사님 말씀처럼 제가 왜 날 싫어하는지
그렇죠.
또는 나는 제가 안 좋은데 쟤는 왜 날 왜 귀찮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파라미터 4개 A, B, C, D 가지고 그렇죠. 다 설명하려 하니까 조금 너무 단순하죠. 그렇죠? 이 방정식은 너무 단순한데 아무튼 이런 방정식이 있다는 걸 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보통 수업 시간에 이런 상황이 되면 선생님 첫사랑 얘기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되는데
첫사랑 얘기해 주세요.
수업은 됐고 약간 이런 느낌이죠.
첫사랑 얘기해 주셔도 되나요 근데?
아, 저요? 아니 그 다음 이야기 해야죠.
일단 진도부터 나가야 된다는
진도부터 나가야 된다고 네,
고전적인 대응을 해주셨습니다.
네. 네.
제가 전형적인 저도 선생이라서 진도 나가야 되니까 삼각관계 이건 제가 강의할 때 한 번씩 하는 얘기인데요.
네.
보통 영화에서 삼각관계가 빠지면 재미가 없어요. 항상 갈등을 가져오는 게 이 삼각관계잖아요.
네.
이 갈등을 일으킨다는 것 자체가 이미 비선형적인 거거든요. 영화에 되게 전부 다 삼각관계 영화가 많더라고요. 제가 찾아봤더니 뭐 클로이도 있고 이 클로이는 아주 명작인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하기엔 브리지스 존스의 일기도 마찬가지고 뭐 이클립스 그다음에 오른쪽에 나오는 건 글루미 선데이인데
네.
그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이 글루미 선데이 음악을 좋아해서 봤더니 이건 좀 이상한 삼각관계죠. 그죠? 그래서 삼각관계가 보통 이게 왜 비선형적이냐면 중첩의 원리라고 물리학에서는 중력도 그렇고 전기력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 아주 천천히 변하거나 거의 시간에 따라 거의 변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A하고 B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A하고 B가 서로 힘을 주고받겠죠. 그렇죠? 중력이면 중력 또는 뭐 전기력이면 전기력. 근데 재밌는 거는 여기에 하나를 더 갖다 놔요. 이렇게 이 세 번째가 딱 나타나면 A와 C하고는 서로 힘을 주고받고 B와 C하고도 힘을 주고받지만 C가 왔다고 해서 A와 B 사이의 관계가 바뀌고 그러진 않아요. 그게 하나 좀 다른 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런 걸 우리 중첩의 원리라 그래요. 이게 중첩의 원리가 가능한 게 바로 선형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A하고 B 사이의 힘하고 이 전체의 힘을 나타낼 때 그러니까 A가 받는 힘을 나타낼 때 A와 B 사이의 관계하고 A하고 C 사이의 관계만 알면 돼요. 그 C가 있다고 해서 A와 B 사이의 관계가 뭐 특별히 변한다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A하고 B는 그대로 있어요.
네.
이런 게 이제 선형적인 관계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뭐 중력도 그렇고 되게 물리학에서 얘기하는 힘들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삼각관계. 이게 이제 삼각관계인데.
준호, 영우. 준호는
예.
준호랑 영우는 실존 인물인가요?
우영우하고 이준호.
아, 요즘 드라마 열심히 오시는군요.
역시 트렌디하죠.
이상한 변호사.
네.
준호하고 영호가 썸을 타고 있는데 그 민우가 탁 나타났어요.
네.
그럼 이게 이제 선형적인 관계라면 이게 선형적인 관계라면 민우의 존재가 준호와 영호 사이의 관계에 영향을 안 주죠. 그렇죠. 선형적이라면. 그런데 민우의 등장으로 두 사람의 관계가 흔들릴 수도 있죠. 이런 게 이제 비선형적인 관계인 거죠. 왜냐하면 민우의 존재 자체가 준호하고 영우 사이의 관계를 흔들고 또 영우하고 민우 사이의 관계가 준호에게 영향을 주고 또 준호와 민우 사이의 관계도 이상하게 바뀔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모든 게 서로 이렇게 영향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상당히 비선형적인 이 중력이나 이런 데서 보기 힘든 그런 관계가 바로 삼각관계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 삼각관계가 어렵다는 게 그 우리가 그 파토님 좋아하시는 그 삼체 문제하고도 관련이 있는 거예요?
아, 삼체 문제하고는 조금 달라요. 삼체 문제는 고전적으로도 삼체 문제는 완벽하게 풀 수가 없거든요.
네.
삼체 문제도 이 시기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비선형성이 드러납니다. 근데 삼각관계는 우리가 얘기하는 삼체 문제보다 더 어려워요.
아, 그래요?
네. 훨씬 어려운 문제죠.
그 사랑의 물리학 1편에서 제가 잠깐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 천문학에서의 삼각관계
네.
기억나시나요?
네네네.
거기 보면 별들이 대부분 이제 삼체 문제처럼 돼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아, 두 개가 쫙 지어서
그렇죠.
각각이 이체 문제, 그다음에 네. 큰 놈과 작은 놈의 이체 문제처럼 아, 항상 네. 그게 안정적이다 네. 뭐 이런 얘기를 맞아, 한 적이 맞아. 있죠.
두 개가 근데, 시스템을 하나 그쵸. 이루고 있고.
그죠, 그죠.
근데
뭐 태양, 지구, 달 네, 이런 네. 이렇게.
네네. 근데 사람도 사실 비슷하잖아요. 어. 세 명이서 친구 맺기로 하고 네. 결의를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면 둘이 꼭 더 친한 커플이 생기죠. 그래서
그렇죠.
한 명은 삐지고 질투하고 뭐 그러다가 시간이 또 지나면 또 다른 둘이 또 이렇게 더 친해지는 시기가 있기도 하고.
그렇죠.
같이, 그러니까 같이 항상 셋이 동등하게 네. 이렇게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그렇죠. 케이스인 거죠.
과수원에서 한날 한시 죽기로 네, 이렇게 네. 의형제를 그렇죠. 맺으면서
그렇죠.
나중에 유비랑 같은 침상 쓰는 건 관우고
그런 거죠.
그렇죠.
네.
살짝 그런 느낌이 있죠.
약간 그런 게 항상 있기 때문에 결국은 모든 그 삼각관계들은 결국은 이중관계로 이렇게 귀결되지 않나.
아,
그것도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네. 이런 삼각관계는 되게 복잡한 삼각관계인데
네.
아까 삼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서로 상호작용 자체는 선형적이거든요. 중력에 의한 거니까 벡터에 의한 거고 근데 삼체 문제를 직접 풀려면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거든요. 뽀잉카레부터 이제 시작된 문제긴 하지만 거기서 실제로 그 여러 가지 비선형적인 문제들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기 때문에요. 삼체 문제가 되게 어려운 문제죠. 그런데 이게 원래 이제 사랑 3에서 사랑 3에서는 대전공하고 사랑과 관련해서 얘기하려고 하는데
네.
이 제리 브라운이라는 핵물리학자가 있었어요. 그 스토니브룩의 교수님으로 계셨는데 돌아가셨죠. 작고하셨는데 이분이 되게 재밌는 말씀을 하셨어요. 아주 유명한 핵물리학자셨는데 이 고전적으로는 우리가 이체 문제는 푸는데 삼체 문제는 못 풀어요.
네.
근데 이게 양자역학의 세계로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일체 문제는 푸는데 일체 문제라는 게 이제 수소 원자 같은 거. 그런데 이게 이제 수소 헬륨 문제로 딱 가면 못 풀거든요. 이체 문제만 돼도. 이체 문제 자체를 양자역학에서 못 풀어요. 그런데 이게 또 양자 장론 그러니까 양자 전기역학으로 넘어가면 일체 문제도 못 풀어요. 일체 문제 자체도 복잡해요.
그래요?
여기서 못 푼다는 건 이제 완벽하게 손으로 못 푼다는 이야기인데 근데 이게 양자 생력학 제 전공으로 넘어오면 아무것도 없는 것도 잘 못 풀어요.
영체 문제.
네. 영체 문제.
진공도 못 풀어요. 진공도. 그래서 이게 우리가 점점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결국 다룰 수 있는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손으로 다룰 수 있는.
인간이 풀 수 있는 건 급체 문제 정도. 손을 따면 되지.
아, 급체 문제. 아,
손을 댈 수 있구나. 손을
그렇죠,
따면 되니까.
그렇죠.
아, 그러네요.
급체 문제. 의사 선생님들이 제일 싫어하는
그 이야기
손 땄다는 거.
예. 그 왜 그 데모크리토스가 말을 두 가지를 했잖아. 하나가 그 원자고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네.
그걸 이제 아토모스라고 해서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걸 원자라고 불렀고 그게 이제 물질의 가장 기본 단위다. 그 다음에 이야기한 게 허공이에요. 공허. 어떻게 보면 빈 공간인데 이게 그 원자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이야기하긴 했지만 이거를 이제 현대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아무것도 없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그 얘기는 나중에 이제 사랑 삼을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언제나 3부작을 준비하고 계시네요.
네.
네.
네. 네. 그게 진공이거든. 진공이 얼마나 어려운가.
네.
알고 보면.
근데 진짜 진짜 약간 문학하시는 분 같다. 너무 네, 약간 예. 네.
그렇습니다.
아니 격리된 상태에서 하니까 이 확실히 줌으로 강의하는 것 같아서
네.
좀 재밌는 얘기도 좀 더 해드리고 그래야 되는데.
네. 네. 아니요 충분히 재밌어요. 괜찮습니다. 네. 일단 빨리 나으셨으면 좋겠고요.
네. 아 근데 생각보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막 아프신 것 같은 그 어떤 그런 게 안 보여가지고.
네네 다행이네요.
너무 다행입니다.
많이 네. 걱정했었는데.
아 많이 해보겠어요 저도.
네. 네. 네.
그렇습니다. 그 처음으로 걸려보신 건가요? 이 코로나 비슷한 그
예예 예, 처음이죠.
네. 그 어떻습니까? 약간 감기 같나요? 저는 안 걸려봐가지고요.
그냥 감기 몸살. 딱 그 정도예요.
네네. 오,
그렇구나.
지금 저런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많이 나으신 것 같네요. 안 좋으셨던 날도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날은 꽤 힘들어하셨던 걸로.
목이 많이 아파서 네. 말하기 쉽지.
네. 아 근데 감기 걸려도 그렇잖아요. 몸살 감기, 뭐 독감 같은 거 걸리면.
네네.
오히려 독감보다 가벼운 것 같아요.
네, 독감보다.
저 진짜 제가 지금까지 겪어본 것 중에 그러니까 지나가는 병들 중에 가장 힘들었던 게 구내염이었거든요.
네요?
그러니까 그 수족구병인데 원래 어른들은 그러니까 손발까지 안 가고 입에만 있대요. 그래서 근데 그거 걸렸을 때 진짜 집에 와가지고 그냥 쓰러졌거든요. 지어가지고 현관 앞에 쓰러져가지고 그랬었는데 그거보다 심한지 안 심한지 궁금해요. 너무.
그거보다 안 심해요. 저 집 앞에서 안 쓰러졌어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런 게 조금 재밌네요. 아까 우정은 박사님 말씀하셨던 건데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계산으로 3체 문제가 되게 어렵지만 현실 물리적인 현실에서는 대부분의 문제는 이제 두 개가 한 시스템으로 묶여 있는 두 이체 문제다. 현실 사랑도 약간 그런 면이 있는 거가 약간 뭐랄까 사람 좀 안도하게 한다랄까 그렇죠. 이런 면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삼각관계가 되고 뭐가 그렇고 해도 어쨌든 기본이 되는 그 기본이 네, 되는 하나의 관계가 있고
어떤 그런 게 있다는 게 조금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남녀 관계로
네.
비유를 하면 네. 커플이 있는데 항상 그 커플을 호시탐탐 노리는 뭐 여성이나 남성이나 뭐 있잖아요.
호시탐탐 네.
네 그러니까 깨지기를 바라거나 네. 개입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아까 그 우영우의
네, 네.
관계에도 보듯이. 근데 이 둘의 바인딩이 확고하면 결국은 다시 떨어져 나가고 이체 문제가 되고 이게 확고하지 않으면 어떻게든 다르게 이체 문제가 되는 그 결론은 그렇게 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누군가 커플의 관계를 지키고 싶다면 절대로 뭐 질투를 하거나
네.
이 관계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그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네.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뭐 어떻게든 이체 문제화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네. 그걸 교훈으로 삼으면 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아까 아침 방송 분위기도 나고요.
아침마다.
아니 왜냐하면 아침마다. 보통 이제 그런 데서 이제 과학자분 그렇죠. 이런 분이 약간 뭐랄까 사회 지식인 이런 분이 나오셔서 뭐 다른 그러니까 과학 얘기 이렇게 예로 들면서 이 둘 간의 관계를 단단하게 하는 게 중요하지 그쵸. 뭐 주변 사람들을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다면서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일 그 흔들리는 게 친구들의 얘기예요.
아 그렇죠. 뒤에서 뭐 영웅본색 뭐 이런 영웅본색이 맞나 뭐 하여튼 뭐 그런 것만 봐도 형제보다도 친했던 그 그 두 남자 사이에 한 여자가 나타나고 막 이러면서.
그렇죠.
아, 비틀즈 뭐.
네. 네. 확실히 네. 사랑은 이선형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두 남녀가 좋아하는데 이 부모들이 말려요. 그게 되게 이제 연속곡 이야기 드라마에서 많이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네.
예를 들면 뭐 가난한 집 남자하고 부잣집 여자가 사귀는데
네.
대개는 아니면 뭐 부잣집 남자하고 가난한 여자가 사귀는데 되게 드라마 보면 그렇잖아요. 그 남자집 엄마가 와가지고 얼마만데 얼마만 떨어져 나갈래
네.
그러잖아요.
봉틀.
근데 그러면 둘이 더 좋아하잖아요.
네.
둘이 더 좋아하고 그러니까 근데 보통은 우리가 외력을 가하면 둘이 떨어져야 되는데
네.
그렇죠.
그렇죠. 물리적으로는 그게 선형적이라면. 근데 이게 옆에서 누가 떼어놓으려고 그러면 더 확 불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뭐 자기 자식들이 다른 사람을 좋아할 때 막 떼어놓으려고 그러지 말라 그러더라고.
그러면 맞아요, 더 맞아요. 그거 뭐 이렇게 애들이 뭐 이렇게 뭐 뭐 할 때도 이렇게 야 너 그런 생각 하지 마 이렇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아 그것이 하고 싶었구나 하고 이해한 다음에 하지만 그렇게 되면 이렇게 네가 불편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해도 아 네가 저 아이가 참 좋구나 하지만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지금
자 저 남자는 이틀만 만나고 다음에는 엄마가 소개해주는 사람 만나 이렇게 네
네, 여러분 오늘 물리학자들 즐거우셨습니까?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죠? 네, 다음 달에는 다시 김현철 교수님과의 물리적 거리를 줄일 수 있기를 바라고요.
아, 그때 또 누가 막 그
아, 입장 아니야. 입방정 떨지 마세요.
됐고 막 이러면 안 되는데.
아, 다음번에는 정말 재밌게 해 드릴게요.
아, 네. 아니, 오늘 재밌었습니다. 재밌었습니다. 네.
다들 자존감이 낮아. 내가 안 웃긴다는.
아, 나는 아니야. 나는 사실 내가 좀 웃기다고 생각하는데 네. 약간 너가 방해는 되는 것 같아.
아, 제가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
아, 저 마치기 전에 네. 잠깐 아까 김현철 박사님도 조금 말씀하셨는데 AS 할 거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비행기 어떻게 나는지에 대한 얘기하면서 네. 그 편에 대해서 이제 항공기 직접 만드시는 분들께서 이제 몇 가지 사항에 대한 지적들을 좀 해주셨어요. 근데
진짜요? 네.
그러니까 지적하신 부분 사실 제가 제대로 이해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다만 제가 이해를 했던 건 뭐냐면 이제 비행기를 직접 만들어서 띄우시는 분들이 고려하고 있는 엔지니어링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다소 뭐랄까 이렇게 좀 경시하는 느낌 같은 걸 좀 받으셨을 수 있겠다. 네. 사실 저희가 전혀 그런 거는 아니었는데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러니까 네. 사실 저희가 뭐 이해를 위해서 의도적으로 생략을 하게 되는 부분들도 간간이 있고 네. 거기까지는 안 가는 거죠. 보통은 그렇죠. 어려운 얘기는 하지 말자. 네. 약간 좀 전체를 네. 또 다 못 다루는 부분이 있고 또 관점 차가 좀 있는 경우들이 있고 한데 그러니까 최대한 일단 틀리지 않으려고 노력은 그렇죠. 하고 있고요. 좀 분야가 또 워낙 그러니까 최근에 좀 과학 지식이라는 게 되게 세분화된 분야들로 또 좀 다 전문화가 아, 되어 있어서 네. 어떤 그쵸. 부분들이 전문가들이 보셨을 때 조금 안 차는 부분이 있더라도 좀 넓게 양해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긴 얘기를 좀 붙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지적하신 분들이 이제 공학자들이 많이 계셨어요. 근데 이제 네네. 공학하고 물리학하고 워낙 가까운 사이긴 한데 저도 이제 저는 또 이론 물리학을 하고 또 이론 물리학 중에서 상당히 순수한 분야를 하기 때문에 응용하고 별 상관이 없는. 그런데 이제 제가 얘기하면서 혹시라도 공학자분들께서 아 이게 공학은 무시하는 말 아니야? 근데 그게 이제 파라미터 이야기하는데요. 이게 실제로 공학자하고 물리학자의 차이가 거기서 드러나고 여기서 또 공학자의 능력과 과학자의 능력이 다르다는 게 또 차이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공학자들의 그 위대함 그걸 계속 말씀을 드렸었어요. 지난 시간에.
존경합니다. 존경. 진짜.
이번에 또 마찬가지로 제가 절대로 그런 걸 무시하지 않고 왜냐하면 그분들의 능력은 물리학자 따라갈 수 없는 능력이 있어요.
너무 계속 말하면 약간 우리를 의심하실 수 있는데
한 번으로 좋다는 거 아닙니까? 아, 네.
네, 어쨌든 네. 네, 넓은 이해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공지사항 중요한 공지사항 있는데요. 저희가 그 파티 서비스 중단 관계로 구글 팟캐스트 이용하시는 분들 이용 안 돼서 좀 답답하셨을 것 같은데 사운드 클라우드의 전체 에피소드 업데이트를 드디어 마쳤습니다. 이제 그쪽에서 RSS 받아가시면 되고요. 에피소드가 많으니까 이것도 시간 좀 꽤 걸렸어요. 네. 아 그리고 8월 6일, 7일 토요일, 일요일인데 저희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부산에서 천문학회가 있지 않습니까? 천문학회 기념으로 차세대 천문학 대중 강연이 있을 예정입니다. 일단 저희 채널을 통해서 온라인 중계될 예정이고요. 이때 부산 내려가시는 분들은 신청하시고 현장에서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자세한 내용은 부산과학관 홈페이지, 저희 홈페이지 공지 참고하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세상에서 저 혼자 신경 쓰는 문제로 알려져 있는 저희 방송의 주차별 방송 내용. 원래 다음 주에는 뉴스룸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네. 네. 8월 초에 그 천문학회 때문에 천문학자분들이 다 내려가셔가지고 일단은 7월 말에 천문학자들을 빨리 녹화를 해야 돼가지고요. 그래서
그거 누가 신경 쓴다고.
아, 그래. 저만 세상에서 혼자 신경 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첫 주에 천문학자들이 방송이 되고 2주차에 뉴스룸이 방송이 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신경 써주시고요. 네, 네 여러분들 오늘 너무 즐거웠습니다. 두 분 김현철 교수님 빨리 나으시고요. 우정우 네. 박사님은 한 달 동안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모두 건강히 다음 주까지 잘 지내시고 다음 주에 저희는 천문학자들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